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 오늘 우리가 독서로 들으신 말씀,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전체 세 번째 부분으로 마지막 희망과 기쁨의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서 말씀 당시 시대적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본토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또 유배에서 되돌아오는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깊은 갈등, 구원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에 대한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 같은 문제들이 쌓여있던 순간이었어요. 이사야서는 그런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을 향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의 선포입니까? 희망입니까?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하느님의 이 놀라운 섭리에 다시 백성들은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신 백성에게 베푸실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기쁨과 희망은 새로운 창조라고 불릴 만큼 대단할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희망의 구체적인 실현이 이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며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읽으신 장면을 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이를 먼 거리에서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로 마음 졸이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한 당신의 구원의 힘과 은총을 왕실 관리처럼 간절히 청합니다.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느님, 희망을 갖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분명 우리에게 온다는 오늘의 선포의 말씀, 마음 안에 새기는 우리 사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특별히 어느 달을 정해 집중적으로 어떤 신심이나 덕을 쌓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그 달을 성월이라 합니다. 한국 가톨릭은 해마다 6번에 걸쳐 성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즉 3월은 성요셉 성월, 5월은 성모 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9월은 순교자 성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요셉 성월에 교회는 겸손한 하느님의 종이며 정결한 남편이고 성실한 아버지이신 성요셉을 특별히 공경합니다. 성가정의 보호자이신 성요셉은 목수일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보호하고 부양하였기에 교회는 성요셉을 노동자의 보호자로 받들고 있으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복되게 운명하셨기에 인종자의 주보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용호도 할머니들에게 배운 행복의 비밀. 에서 배를 타고 14km를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용호도. 촬영 당시인 2012년도에 이미 10집 중 2집은 빈집이었고 섬 주민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황혼의 섬이었다. 사람이 적은 탓에 섬은 가게 하나 없이 단촐했다. 그래서인지 촬영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띄엄띄엄 있는 집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인 작은 섬에서 4박 5일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른 시간이 흘러 육지로 향하는 배에 있기를 바랐다. 한편으론 어르신들은 이 적적한 곳에서 어찌 지낼까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와르르 무너졌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배를 잡고 까르르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뭐가 그리 웃긴지 봤더니 한 명이 마늘을 까다가 장난삼아 코에 넣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고 웃고 있는 거였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마늘이 한 할아버지 코에 쏙 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알이 큰 마늘 하나를 집어서는 코에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라고 권하며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내가 웃는 모습을 보자 신이 났는지 나중에는 다들 마늘을 하나씩 코에 낀 채 노래를 불렀다. 그게 내가 만난 용호도의 첫 인상이었다. 잠시 후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궁금해 들어가 봤더니 한 할머니가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눈썹을 수치로 그리고 있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호스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라이터를 켜다가 실수로 눈썹을 홀라당 태워버렸단다.
눈썹이 없는 모습이 우스워서 다 같이 모여 숯으로 눈썹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그려지지 않자 할머니는 더 힘을 주어 숯을 문질렀고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에게 말했다. 아가씨, 머리카락 좀 잘라줘봐. 내 눈썹에 좀 붙이게. 그 말에 그들은 또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었다. 처음에는 며칠을 어떻게 보내나 막막했던 섬. 그런데 어느새 섬 사람들을 따라 4박 5일 동안 참 많이 웃었던 섬. 나는 그 섬에서 웃고 사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배웠다. 별일 없어도 매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웃을 줄 아는 용호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분명 오늘도 서로 소소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를 생각하면 까칠했던 마음이 둥그러진다. 웃을 일이 왜 없어? 아가씨도 마늘 한번 코에 넣어볼래?
이제 무반주곡 소개해드립니다. 드리플레이 모테테에 있는 작품인데요. 온전히 아름다우신 마리아님이시여라는 내용이 제목이죠. 라틴어 텍스트 토타 뿔크라 에스라는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드리플레 작곡의 모테트 도타 뿔크라 에스 당신은 온전히 아름다우시나이다 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간 본 윌리엄스 작곡의 4단조 미사곡에 있는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에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10개월 만에 바티칸 사도궁 관전 사도궁 내 관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역대 교황의 전통을 되돌리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테오 브루니 바티칸 대변인은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사도궁 내 교황 거처에 입주했다며 최측근 직원들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궁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오른쪽에 있는 대규모 궁전을 일컫습니다. 이곳 3층에 자리한 교황 관저에서는 성 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며 침실, 개인 예배당, 서재, 집무실 등이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역대 교황은 일요일마다 집무실 창문을 열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3종 기도를 주례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즉위 후 사도궁 관저가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이유로 바티칸 방문 성직자나 콘클라베 참가 추기경의 숙소 역할을 하는 산타 마르타의 집을 거주지로 택하는 파격을 보여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보다 전통을 강조하는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공식 석상에서 이전 교황들이 착용한 격식 있는 복장을 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번도 찾지 않는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여름 별장에서 지난해 여름 휴가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유제품 협동조합 폰테라의 최고 경영자 마일스 허렐이 CEO로서 8년, 회사에서 총 25년을 일한 뒤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원활한 리더십 교체를 위해 6개월간 직무를 유지하며 이사회는 후임 CEO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에 CEO로 취임한 그는 글로벌 확장 실패와 높은 부채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농가 신뢰가 떨어진 회사를 정상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자본 구조 개편 등 대대적인 전략 재편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이익을 내며 재무 성과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폰테라는 프랑스 유제품 기업 락탈리스의 소비자 브랜드 사업을 매각한 이후 고부가 가치 유제품 원료와 식품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렐은 직무의 자신과 회사 모두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버스기사 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2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언어폭력과 위협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이거나 단순한 언쟁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교통당국은 버스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CCTV 설치, 운전석 보호 스크린, 보안 인력 확대 등 여러 안전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기사들은 여전히 폭력과 위협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하며 더 강력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자신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가 나타난다고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이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곧바로 관련 광고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이 실제로 대화를 듣고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광고 기술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 웹사이트 방문 기록, 위치 정보, 온라인 활동,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 등을 분석해 맞춤 광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마치 휴대폰이 대화를 직접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은 음성 인식을 위해 마이크 접근 권한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광고 시스템은 대화 내용을 직접 수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앱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마이크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2026년 첫 태평양 방문에서 초국가적 범죄, 비자 문제,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사흘간의 태평양 순방을 시작하기 위해 사모아에 도착했으며 화요일에는 통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사모아 총리와 통가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포함됩니다. 두 지도자 모두 최근 취임했으며 럭슨 총리가 이들과 공식적으로 마주앉아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리는 전직 올블랙 선수인 마이클 존스 경과 뉴질랜드 통가 비즈니스 협의회의 의장 레이첼 아페아키가 이끄는 대규모 대표단을 동행했습니다. 대표단에는 항공사 최고 경영자들,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 기술 및 인프라 기업 관계자들, 종교 지도자들, R&B 트리오 ART, 그리고 워리어스 홍보대사 몬티 베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민당의 팀 반 더 몰렌, 노동당의 제니 살레사, 녹색당의 테아나우 투이오노 등 국회의원들도 이번 방문에 동행해 했으며 경찰부 장관과 경찰청장, 태평양 공동체 장관, 세관청 최고 경영자, 이민부 차관, 그리고 국방부 부사령관도 함께 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한 대표단이 뉴질랜드와 태평양 국가 간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이며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그레이하운드 경주 산업이 해당 스포츠 금지 조치가 가까워지면서 전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경주를 오는 8월까지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1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국회 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법안 진행을 권고했지만 국내 경주가 종료된 이후에도 TAB가 해외 경주에 대한 배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뉴질랜드는 위원회의 권고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협회 최고 경영자 에드워드 러넬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며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여 마리가 넘는 그레이하운드를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액트당 소속 의원들은 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며 사육자, 소유주, 경주장 운영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액트당 의원 카메론 룩스터는 정부가 최소한 보상 제도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마 담당 장관 윈스턴 피터스는 이전 성명에서 특별한 위원회 절차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개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비율이 여전히 너무 높았고 이루어진 개선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주거용 부동산 경매 시장이 다소 둔화되면서 경매에 나온 매물과 낙찰된 주택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interest.co.nz이 올해 들어 모니터링한 주거용 경매 건수는 2월 마지막 주 56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3월 첫째 주에는 538건으로 줄었고 3월 7에서 13일 주에는 다시 50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경매장에서 바로 낙찰된 주택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월 마지막 주 21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최근 경매에서는 19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매 낙찰률이 최근 4주 동안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낙찰률이 42에서 45% 수준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과 3월은 경매와 주택거래 모두에서 연중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여름 시즌 동안 주택시장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향후 몇 주 안에 거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우세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뉴질랜드는 최고 경영자 리지 릴리는 2월 주택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인내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매자들은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판매자들도 적절한 가격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매 결과는 이러한 분위기가 3월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이민으로 인해 뉴질랜드 인구는 23,217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12개월과 비교해 17.9% 증가한 수치지만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코비드-19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의 12개월 기간 동안에는 이민에 따른 연간 순인구 증가가 49,105명에서 77,266명 사이였습니다.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137,463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전 12개월보다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장기적으로 해외로 떠난 사람은 114,246명으로 이전 12개월보다 4.6%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순 증가 인구는 23,217명이 됐습니다. 현재 이민 흐름에 눈에 띄는 특징은 뉴질랜드 시민의 해외 유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던 시민들의 귀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해외에 떠난 뉴질랜드 시민은 63,626명으로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장기간 해외 체류 후 뉴질랜드로 돌아온 시민은 26,631명으로 이 역시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시민 순유출은 36,99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들은 뉴질랜드인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여전히 중요한 이민 패턴의 특징이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소나기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수 모짜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이번 주 이게 성경 약방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룰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번 주에 저희가 제가 지옥이란 드라마를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지옥이란 드라마에서 좀 연장선으로 이제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과 단죄 착각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꾸몄지만 이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걸 노력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뽑은 이유입니다. 루카복음 6장 37절의 말씀인데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루카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단죄의 심판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옥처럼 꾸미고 있다,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 지옥의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이제 시즌 2에서 좀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 사실은 신의 어떤 고지가 지옥을 만든다라기보다는 그 신의 고지를 해석한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신의 고지의 깊은 뜻을 의미하기보다는 자기 자식만의 또 자기식의 어떤 해석 방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단죄하다 보니까 지옥이 벌어지는 지옥상이 펼쳐지는 이것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럽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크게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이 그 사람이 지은 죄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한 예전에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큰 해일이 일어났을 때 그 큰 해일이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벌하신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자연재해를 마치 하느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진짜 과연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좀 가졌어요. 하느님이 과연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라는 거죠. 어찌 보면 분명 우리가 죄가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커다란 자비와 용서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 이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등식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식 안에서 자꾸 보안과 단죄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이 곧 죄와 연결되는 경우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고통을 받았으니까 너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라고. 분명 그 사람은 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고 안에서 규정하고 또 그것을 등식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또 고통이 곧 벌로 생각되어지면서 고통받는 사람은 죄냐라고 단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해석할 뿐인 것이지 어찌 보면 고통의 근원,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뭐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듯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로 고통을 받겠지? 라고 해석하는 인간적 해석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 예수님께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또 다른 메시지, 계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저는 이제 계시라는 용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쓰고 있긴 하지만 또 계시를 가졌다라고 할 때 또 계시를 못 가진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지금 우리들에게 좀 커다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고통을 겪으시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고통을 겪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방이 단순히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율법 조항에 갇혀져 있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사형수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신명기 22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은 경우 그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 빨리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나무 십자가 매달아 죽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부활할 수 있나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은 의인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얘기인데 이거와 신명기 규정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통의 문제는 단순한 사고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는 거야. 이런 단순한 사고 또 단순한 생각 속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문제를 또 단순한 사고 안에서 무속적인 방식으로 풀어헤치려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속에서 신은 노여움들이 많은 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꼭 무속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 뭐 제우스, 뭐 그다음에 뭐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주로 뭐예요? 시기와 질투의 신들이거든요. 진짜로. 예.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행위보다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예. 제우스가 거의 남봉골 아닙니까? 그죠? 여인들과 결국은 자식들을 낳고 얼마나 그 남봉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또 하나 이 무속적인 신 아까 제가 노움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심청전이라는 것 아시죠? 그죠? 옛날에 심청전 같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용왕님이 노하셔서 그 용왕님이 노염을 풀기 위해서 누굴 바쳐요? 천연 심청이를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 바로 무속에서의 신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서 노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족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어찌 보면 고통의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고통은 신의 노염이고 또 그것을 풀기 위한 방식으로 부적이나 굿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욥기에서 이러한 것에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잖아요. 욥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의로운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의로운이지만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느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도 잘해주니까 저 욥이 저렇게 착하게 사는 거라고. 만약에 저 욥에게서 모든 복을 걷어가신다면 욥도 당신을 저버릴 거라고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을 맡기시죠.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고통이 닥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요. 욥의 친구들이 오니까 이 고통 속에서 큰 욥은 그냥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냥 하느님께 그냥 있었는데 친구들은 너의 고통은 하느님께 잘못을 했으니까 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니라고 항변을 해요. 아니라고. 나는 내가 하느님께 잘못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의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킨 거죠.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욥기에서는. 그러나 욥기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했던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통이 욥이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은 또 다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결국 고통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단순화시켜서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서 2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주실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 그 의인들을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라고 악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라고 하는 게 악인들이 했던 이야기라고 지혜선이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의인들의 고통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은 고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강렬한 믿음을 드러내게 만들기 위한 이 악인들의 어떤 음모와 또 악인들의 어떤 박해를 통해서 의인들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고 아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 이 사람이 죄인이냐라고 단정지어서 그 사람을 단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단죄를 하다 보니까 이 새 진리회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거기가 이제 사이비 종교인데 또는 이 화살촉이라고 하는 약간 폭력적인 집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지옥 이꼴 죄인이라고 하는 등식 안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을 옥죄고 또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뭐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뭐 신의 계실 수 있겠죠. 뭐 신의 계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런 거죠.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 사람을 단정짓고 규정짓게 된다면 내가 심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비를 구원하는 협력자로서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남의 심판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연민의 마음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그런 거죠. 이게 뭐 정치적인 논리나 뭐 이런 거가 뭐 갑자기 개입되면서부터 뭔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자녀를 잃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정치가 개입함으로써 아파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죽음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죠? 부활을 믿고 있는 신앙이긴 하지만 그들이 정말 힘든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연민하고 또 그들을 뭐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또 특히 정치 논리 안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들을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있다면 이것도 조금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두 곡의 노래를 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임영주의 목소리로 청계의 바람이 되어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이명주의 목소리로 청계의 바람이 되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다 보면 누군가의 아픔이 공감이 되지만 이 전쟁이라든지 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똑같은 죽음이라도 불구하고 추모를 못하게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잔인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어떤 죽음은 뭐가 됐든 모든 죽음은 다 사실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죽음들은 그 안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자꾸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이거를 분열을 조장하면서 오히려 그 죽음의 슬픔을 품과 아픔을 뺏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을 심판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고통을 아파하고 또 연민의 마음 속에서 그 고통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담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되는 거죠? 반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심판과 단지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심판의 어떤 착각이죠. 심판의 착각은 또 코린토 첫째 서감 8장 1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라고 생각할 때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얘보다 좀 많이 알고 있네 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있다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를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신명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방향으로 비춰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따지면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신명기를 안다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죽음은 마찬가지로 저주의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유다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구원의 메시지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2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조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지식, 내가 무언가를 알아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랑으로 기결짓게 만드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자비와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 지식의 하느님, 지혜의 하느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지 않는다면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과 단죄의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심판과 단죄는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심판과 단죄의 깊은 내막 속엔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옥이란 그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새 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또 이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고제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의 맹점, 그 신명기가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맹점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즌1에서도 이게 지옥에 가는 것이 그 사람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맹점이 싹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근데 그 맹점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심판과 단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착각을 일으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오히려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이는 자신이 하느님의 벌을 쌓아놓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1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시니 그런 자는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아예 엄청나게 중요한 죄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큰 잘못과 실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없애는 것, 즉 하느님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도 마찬가지죠. 교만도 하느님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위험한 죄일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은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확증편향이라는 게 또 제가 뭐 강의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확증편향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확증편향 속에서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확증편향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가 차단하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확증편향의 모습은. 근데 교만이 이 확증편향의 아주 끝판왕인 거거든요. 사실은.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지만 또 하느님께서는 또 이 자비나 이 용서의 어떤 이러한 아주 아름다움을 주시지만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교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과 자비 또 선물들을 거부하게 내 스스로가 거부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죄를 쌓아놓고 있는 벌을 쌓아놓고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저주의 어떤 늪에 빠져있게 만드는 게 교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우리 재판을 좀 보죠.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은 이 피의자와 피고의 이 모든 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입혔고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에 이 사소한 것들 다 알아야지만 사실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의 변호인들이 각자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서로의 입장들을 대변해주는 가운데 여기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이 판결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을 단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단죄한다는 것도 재판을 벌이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을 단죄할 때 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사실 온전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인간은 열 개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은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또 다 아시나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상대방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리는 심판과 단죄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분입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 옷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즉 입법자와 심판자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이자 심판자는 주님 한 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상대방을 심판한다거나 또 단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린토 첫째서간 8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좀 잘 새겨드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지식 속에서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단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연대하고 공감하고 그런 거 안에서 사랑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로 어찌 보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은 또 하나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내 지식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 학습의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확증 편향들이 학습,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뭐랄까요? 좀 더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곧 진정한 학습과 공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다른 이들의 일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은 나와 좀 다르구나라는 거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큰 뭐랄까요? 그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좀 넓게 만들어주는 포용력이 강해지는 것 안에서 성장시키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내 이웃의 아픔을 단죄 형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민 안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또 인류에 대한 동정 등을 통해서 단죄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총들을 더욱더 깊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꾸 부모님이 지적하고 뭔가 자꾸 강하게 압박을 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방향성을 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아이를 성장하는 것은 사랑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벌써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으로 빠뜨려서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 벌어진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자나 심판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심판이 아닌 그 상대방을 연민의 마음 안에서 용서를 베풀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씨, 내가 너무 손해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라는 것도 그 상대방을 덮어준다는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과 단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착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입법자,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느님의 법을 그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연민과 또 용서의 마음, 또 자비를 베풀어주고자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요. 양희은의 목소리로 그대가 있음에 들으시겠습니다.
자그만 개울이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언젠간 그렇게 이런 돌들이 둥글게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겠지.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힘들게 힘들게 내 상처 드러내 보일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맑은 눈빛과 따뜻한 웃음이 있는 한 아직도.
양희은의 목소리로 그대가 있음에 들으셨습니다. 6302님께서 문자를 좀 주셨어요. 단죄하지 않고 법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 공동체 생활을 하면 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싶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뒷담을 하든지 뭐 편을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여러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판단하는 말인 것 같아서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마태오 복음사가 기가 막히게 저는 해놨다고 봐요. 이 마태오 복음사가가 뭐라고 설명해놓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마태오 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고 마태오 복음에만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이르고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런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원로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알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기처럼 여겨라 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죄를 지었으면 너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필요하느냐?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즉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하면서 교회에서 추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주옥 같은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자, 세리처럼 여기서 쫓아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본다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뭐예요? 죄를 이야기해주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추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추방에 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뭐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이 또 구조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7번이 아니라 이런 7번까지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알려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쫓아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우린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순히 어떤 죄를 지어서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다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적도 필요하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 지적이 그 상대방을 단죄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회개하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사실은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 나겠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논리이긴 하지만 저는 잘 피해 다닙니다. 자, 그래서 잘 요리조리 피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무 험담하는 자리가 있으면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피하거나 이렇게 좀 피해서 오히려 어쩌면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용기가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이러면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추측하면 좋겠지만 그런 용기가 없다면 저처럼 피해 다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한 주간 이 심판과 단죄라고 하는 우리 착각 속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단죄와 심판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비성장, 지옥의 늪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주어졌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또 한 주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당신은
아?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65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노래.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당신께 서원이 채워집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당신께,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오니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무겁지만 당신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하시니 그는 당신의 뜰 안에 머물리이다. 저희도 당신 집에 좋은 것을, 거룩한 당신 궁전에 좋은 것을 누리이리다.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정의의 놀라운 행적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당신은 권능으로 허리에 띠 두르시어 산들을 당신 힘으로 세우신 분, 바다의 노후를, 그 파도의 노후를,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시는 분, 땅끝에 사는 이들이 당신 표징들을 보고 놀라워하리이다. 당신께서 동역과 선역 끝을 환호하게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땅을 찾아오셔서 물로 넘치게 하시어 더없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개울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께서는 곡식을 장만하십니다. 정녕 당신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 고랑에 물을 대시고 두둑을 고르시며 비로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강복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하늘을 꾸미시어 당신께서 가시는 길마다 기름이 방울져 흐릅니다. 사막의 풀밭에도 방울져 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으로 뛰두릅니다. 목장들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저들이 환송을 올리며 노래합니다. 66편 지휘자에게 노래 시편.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께서 하신 일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당신의 크신 능력에 원수들도 당신께 굽실거립니다.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께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셀라.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그 행적 경외로우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어 맨발로 건너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네. 그분께서 당신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두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니 반항자들은 대들지 마라, 셀라.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원창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총리와 대표단이 올해 첫 태평양 방문에서 초국가적 범죄, 비자 문제,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올해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 추정치가 작년보다는 증가하겠지만 장기 평균치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체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10개월 만에 바티칸 사도궁 내 관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역대 교황의 전통을 되돌리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테오 브루니 바티칸 대변인은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사도궁 내 교황 거처에 입주했다며 최측근 직원들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궁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오른쪽에 있는 대규모 궁전을 일컫습니다. 이곳 3층에 자리한 교황 관저에서는 성 베드로 광장이 내려다보이며 침실, 개인 예배당, 서재, 집무실 등이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역대 교황은 일요일마다 집무실 창문을 열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3종 기도를 주례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즉위 후 사도궁 관저가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이유로 바티칸 방문 성직자나 콘클라베 참가 추기경의 숙소 역할을 하는 산타 마르타의 집을 거주지로 택하는 파격을 보여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보다 전통을 강조하는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공식 석상에서 이전 교황들이 착용한 격식 있는 복장을 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번도 찾지 않은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여름별장에서 지난해 여름휴가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2026년 첫 태평양 방문에서 초국가적 범죄, 비자 문제,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사흘간의 태평양 순방을 시작하기 위해 사모아에 도착했으며 화요일에는 통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사모아 총리와 통가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포함됩니다. 두 지도자 모두 최근 취임했으며 럭슨 총리가 이들과 공식적으로 마주앉아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리는 전직 올블랙 선수인 마이클 존스 경과 뉴질랜드 통가 비즈니스 협의회 의장 레이첼 아파키가 이끄는 대규모 대표단을 동행했습니다. 대표단에는 항공사 최고 경영자들,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 기술 및 인프라 기업 관계자들, 종교 지도자들, R&B 트리오 ART, 그리고 워리어스 홍보대사 몬티 베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민당의 팀 반 더 몰렌, 노동당의 제니 살레사, 녹색당의 테아나우 투이오노 등 국회의원들도 이번 방문에 동행했으며 경찰부 장관과 경찰청장, 태평양 공동체 장관, 세관청 최고 경영자, 이민부 차관, 그리고 국방군 부사령관도 함께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한 대표단이 뉴질랜드와 태평양 국가 간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이며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그레이하운드 경주 산업이 해당 스포츠 금지 조치가 가까워지면서 전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경주를 오는 8월까지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1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국회 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법안 진행을 권고했지만 국내 경주가 종료된 이후에도 TAB가 해외 경주에 대한 배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뉴질랜드는 위원회의 권고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협회 최고 경영자 에드워드 러넬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며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000마리가 넘는 그레이하운드를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X당 소속 의원들은 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며 사육자, 소유주, 경주장 운영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액트당 의원 카메론 룩스턴은 정부가 최소한 보상 제도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마 담당 장관 윈스턴 피터슨은 이전 성명에서 특별위원회 절차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개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비율이 여전히 너무 높았고 이루어진 개선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주거용 부동산 경매 시장이 다소 둔화되면서 경매에 나온 매물과 낙찰된 주택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인터레스다시오다인제시 올해 들어 모니터링한 주거용 경매 건수는 2월 마지막 주 56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3월 첫째 주에는 538건으로 줄었고 3월 둘째 주에는 다시 50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경매장에서 바로 낙찰된 주택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월 마지막 주 21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최근 경매에서는 19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매 낙찰률이 최근 4주 동안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낙찰률이 42에서 45% 수준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과 3월은 경매와 주택거래 모두에서 연중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여름 시즌 동안 주택시장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향후 몇 주 안에 거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우세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뉴질랜드의 최고 경영자 리지 릴리는 2월 주택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인내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매자들은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판매자들도 적절한 가격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매 결과는 이러한 분위기가 3월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이민으로 인해 뉴질랜드 인구는 23,217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12개월과 비교해 17.9% 증가한 수치지만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COVID-19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의 12개월 기간 동안에는 이민에 따른 연간 순인구 증가가 49,105명에서 77,266명 사이였습니다.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137,463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전 12개월보다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장기적으로 해외로 떠난 사람은 114,246명으로 이전 12개월보다 4.6%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순 증가 인구는 23,217명이 됐습니다. 현재 이민 흐름에 눈에 띄는 특징은 뉴질랜드 시민의 해외 유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던 시민들의 귀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해외로 떠난 뉴질랜드 시민은 63,626명으로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장기간 해외 체류 후 뉴질랜드로 돌아온 시민은 26,631명으로 이 역시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준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시민 순유출은 36,99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들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여전히 중요한 이민 패턴의 특징이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복지수급자의 의무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신호등 방식 제재 제도에서 비금전적 제재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활동 등 복지수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경고와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오렌지 단계에서 경고가 주어지고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레드 단계로 넘어가 제재가 적용됩니다. 레드 단계에서는 복지급여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금전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비금전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비금전적 제재에는 구직활동 기록 제출,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 참여, 일부 복지금을 현금 대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지역사회 근로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소 수만 건의 제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전적 제재는 단 2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적용된 것은 복지급여 감액이나 중단과 같은 금전적 제재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설명했던 것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제재가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경제적 제재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이 단순한 처벌 중심이 아니라 구직활동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카메네이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지만 그의 행방과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최근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된 이후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이후 그는 성명을 통해 현재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그가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영방송 앵커가 대신 읽는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그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메네이는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격으로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도부가 타격을 받은 상황이며 이러한 전쟁 상황 속에서 새 지도자의 부재는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유제품 협동조합 폰테라의 최고 경영자 마일스 허렐이 CEO로 8년, 회사에서 총 25년을 일한 뒤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원활한 리더십 교체를 위해 6개월간 직무를 유지하며 이사회는 후임 CEO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에 CEO로 취임한 그는 글로벌 확장 실패와 높은 부채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농가 신뢰가 떨어진 회사를 정상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자본 구조 개편 등 대대적인 전략 재편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이익을 내며 재무 성과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폰테라는 프랑스 유제품 기업 락탈리스의 소비자 브랜드 사업을 매각한 이후 고부가 가치 유제품 원료와 식품 사입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렐은 지금이 자신과 회사 모두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버스기사 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2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언어폭력과 위협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이거나 단순한 언쟁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교통당국은 버스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CCTV 설치, 운전석 보호 스크린, 보안 인력 확대 등 여러 안전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기사들은 여전히 폭력과 위협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하며 더 강력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자신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가 나타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이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곧바로 관련 광고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이 실제로 대화를 듣고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광고 기술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 웹사이트 방문 기록, 위치 정보, 온라인 활동,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 등을 분석해 맞춤 광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마치 휴대폰이 대화를 직접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은 음성 인식을 위해 마이크 접근 권한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광고 시스템은 대화 내용을 직접 수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앱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마이크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운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을 한두 기를 보내거나 규례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다고 지난 15일 로이터 중국 관영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허 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파리에서 경제,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오는 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국은 관세와 희터류, 첨단기술, 수출통제,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 등을 주요 무역 협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정상회담 사전 조율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 외에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이날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하르그 섬의 석유시설 공격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지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의도적으로 현재는 군사시설만 타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타격하길 원한다면 그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하르그 섬을 이란의 왕관 보석으로 부르며 이곳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한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코스피는 울상을 짓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중, 소형주 중심으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기점 이후 3일에서 13일로 코스피는 5.62%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1.34% 올랐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에는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것과 달리 코스닥은 연일 상승 마감하며 양 시장 간 분위기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낙폭 차이는 각 시장의 대중 소형주에도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5.43% 내렸고 중형주, 소형주는 각각 4.22%, 1.74% 하락했습니다. 대형주의 하락률이 소형주보다 3배 이상 높았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 헤럴드, RNZ,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5원 6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4원 2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6원 9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소나기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령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시아의 게시판입니다. 프렌치 마켓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프랑스 문화원이 주최하는 프랑스 마켓이 뉴마켓의 아름다운 하이윅 정원에서 열립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가족 친화적인 행사에서는 프랑스풍 음식, 수공 예품, 라이브 음악, 어린이 놀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서 깊은 빅토리아 시대 정원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는 프랑스 문화와 뉴질랜드의 전통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를 선사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미식, 음악,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아침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하이윅 헤리티지 빌딩 40번지 길레스 에베뉴 몬티메르 패스 뉴마켓에서 있습니다. 무료 전자 폐기물 수거 행사 엠버리 파크 승마센터 안내입니다. 이번 행사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가져오세요. 수령 불가 품목은 전자담배, CRT TV 및 모니터, 전기담배, CD 및 DVD, 플로피디스크, LED 전구, 가정용 전구, LPG 가스통, 의료기기, 유리제품, 기타 유해 폐기물 등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엠버리 파크 라이딩 센터 66번지 웰리슬리 로드 맹게레 브리지에서 있습니다. 파파쿠라 라이브러리 우쿨렐레 클럽 안내입니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함께 어울려보세요. 무료 우쿨렐레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 209번지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파파쿠라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우쿨렐레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비치 요가 안내입니다. 무료 해변 요가입니다. 바닷가에서 60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요가 수업에 참여하세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3월 21일,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스탠모어베이 비치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